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도 애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 조금 밀려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관리들이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중에 만나 정상 차원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11일부터 오늘까지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과 15일에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국제법에 반하는 어떤 방식의 내정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는 유엔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도 이날 언론에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참관 아래 베네수엘라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중국 외교관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측 대표단과 부채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원유 상환을 조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현지에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셰너엔 대행은 어제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도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군은 이라크의 요청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이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침에 따라 이라크의 추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선거 당국이 왕실의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논란을 일으켰던 타이 락차차트당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타이 락차차트당이 공주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입헌 군주제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그간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약 9억 2,4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 3천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12일 슬로바키아의 브라타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각 조항마다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각 조항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여건 마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8월 초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지만 다른 항의 합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놓고 정상 간의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 계획을 언급하며 처음 정상회담 때 그랬듯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2차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추가 실무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이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부장관이 문 의장과 한국 대표단을 워싱턴 DC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관찰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실시된다면서도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상반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d say the activity we see is inconsistent with that. And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till, I remain clear-eyed about the fact that despite a reduction in tensions along the DMZ and a cessation of strategic provocations, coupled with public statements of intent to
비무장지대 일대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를 공식 표명하며 전략적 도발 행위를 중단했지만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실에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동계훈련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4년과 비교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시점에 상당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미 정보당국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국익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주요 도전 과제 중 북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While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미국은 지난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의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데이비슨 사령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두 현재로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훈련의 필요성과 외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t's adjusted in accordance with some innovative things that we've done by adjusting size, scope, volume and the time.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국무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네 가지 부분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오는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새로운 구조에 맞게 계획했으며 미 국방부로부터 계획대로 실행해도 좋다는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목적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제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시작이나 기반 시설 공개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의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비핵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ll commitment to start dismantling the nuclear program, which is what was agreed to in Singapore.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됐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시작하겠다는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보지 못했다면서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다르게 북한이 핵 기반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evidence that would show seriousness is a North Korean willingness to be transparent and disclose.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핵 생산 기반 시설과 핵 미사일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케인 의원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면서 회담 결과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it would be helpful coming out of the summit that we have measurable outcome.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단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비핵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비핵화의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잇따랐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keeping the sanctions in place and having them enforced.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더라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I think it's important, but I think we need to keep the sanctions very, very focused. No matter what comes out of this.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핵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핵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미국의 반대가 자칫 한국 내 반발 기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11일 공개된 미 브루킹스 연구소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 카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안전 보장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양보를 하기 전 구체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에 자신들의 요구를 강제할 만한 지렛대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거래에 합의하거나 압박과 억제, 견제라는 장기간 전략에 돌입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밝혔습니다. 반면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아이논 전 특보가 언급한 이 같은 부분적인 합의가 큰 틀에서 볼 때 비확산의 역사와 규범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생산시설만 제거하는 경우 미국은 완전한 유예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재를 중단 혹은 완화하고 또 일부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외교적 관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면 이는 여전히 광범위한 비확산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보인 행동은 완전한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일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 등은 지난 7년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행동 때문에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박 석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저 허울 뿐인 작은 조치들을 좋은 신뢰의 신호로 내세웠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실제로는 완전하지도 검증 가능하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관계를 끝내기만 하면 마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신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에 따라 핵무기를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토대로 만들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 속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평화협정으로 포기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박 석좌는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석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함과 동시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들린 크리던 전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는 성급한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던 전 차관보는 평화협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추후 합의될 동시적 접근을 느리게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과 협상들은 자칫 외교적 대화를 핵과 상관이 없는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던 전 차관보는 평화협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5세 지도자에게 있어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여기에 한반도 평화까지 가져왔다는 건 자신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에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면 정석자는 평화협정은 한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라며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인들이나 한국 정부가 불만의 씨앗을 촉발시킬지 여부를 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긴장은 북한이 바라는 미한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핵 문제에 대한 단합된 노력에 있어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 개혁 모델 채택 가능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베트남식 경제 발전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추구할 수도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 방식이 베트남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서 북한은 수십만 명의 첨단 IT 기술력을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은 다른 조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이라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수요처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초기 개혁 개방 때와 달리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문만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하려는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기업을 주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과거 200억 달러로 추산되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 지원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변화 조건이 베트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이 개혁 개방 노선을 밟은 지 30년이 됐지만 2017년 1인당 GDP가 2,300여 달러로 북한의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원하는 빠른 성장 모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여기저기 개혁가방 개방 지구를 보고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베트남 무슨 모델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북한과 베트남에는 이런 근본적인 발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나 역사나 경험이 좀 다르지 않는가.
김정은 정권은 단번 도약을 열망하고 있어 베트남식 완만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고도로 성장한 중국식 발전 모델을 선호해 지금도 많은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베트남이 북한 체제보다 너무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 체제가 자신들과 좀 더 비슷한 중국식 개혁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개혁은 점진적으로 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보이는 중국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이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결정되자 북한 베트남 모델로 경제 로켓 점화할까, 김정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 현장 학습 준비하나, 김정은 베트남 벤치마킹 할까란 제목 등을 달며 여러 전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토론 뒤 VOA에 미국 베트남 관계 개선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시사하는 함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이런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처럼 전 세계 FDI를 어떤 지역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 하는 것은 완전한 개혁 개방인데 그게 베트남 모델이라 한다 그러면 북한이 그런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준비가 되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또 남은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직접 투자로 주민과 외국 자본의 접촉이 늘어나 주민들이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상황을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적대 관계였던 베트남과 미국은 베트남 공산당이 1986년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도이모이를 채택한 후 10년 만인 1995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6년 뒤인 2001년에 미국 베트남 간 무역협정에 비준, 2007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경제공동체에 편입해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조경환 객원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에서 미국은 수교의 핵심 조건으로 토지의 사유와 다당제 전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내세웠고 지원을 늘릴 때마다 내부개혁 조치를 요구한 게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내부 자원 동원의 한계가 있어 국제 지원과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WTO 가입이 종국적으로 이어져야 개혁과 개방이 완수될 수 있음을 베트남 사례가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자원이 풍부하고 문이 열리면 외자 유치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종석 전 장관과의 분석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조 위원은 그러나 베트남의 성공엔 호치민이란 걸출한 지도자, 내부의 개혁지향 집단 리더십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의 교체가 있어 가능했다며 북한 정권이 절대 권력의 약화를 감수하면서 개혁 개방을 어디까지 이끌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인들의 치유 과정에 관해 연구했던 권원익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VOA에 베트남 모델이 중국보다 북한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경쟁이나 혹은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베트남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중국과 무역을 해야 되지만 자본은 서방 자본들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베트남 모델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친미 노선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거리를 너무 두지 않는 자주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 정치를 추구하는 북한에도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 교수는 베트남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유도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일방적 외교에 종속되지 않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방문 중 산업기지 시찰뿐 아니라 하노이의 대표적인 명소인 바딘 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낮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이때까지 그 북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항상 그 벽에 쌓여 있고 투명 유리에 쌓여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벗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안으로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인민들이, 외국의 인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환대를 하는 장군님을 뭐 그러나서 안으로도 좋고 그 나름대로요.
권 교수는 김 위원장 뒤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비싼 수많은 오토바이가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북한의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라며 그의 광장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열린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한국 기자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입 허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 기자들의 장비 반입에 특별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에 의거해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IS 관계자는 12일 최근 BIS 규정에 의거해 일부 한국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에 대한 북한 반입이 불허됐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BOA의 질의에 만약 해당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 관리 규정 대상인 경우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향하는 언론 매체의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승인 절차인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 규정은 공인 언론 매체 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임시 반출과 재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허가의 조건은 해당 언론 매체가 해당 장비를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여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규정집에는 언론 매체에 대한 허가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과 더불어 쿠바와 수단, 시리아를 방문하는 언론 매체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은 장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때 반입 승인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해당 장비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설비에 보관하거나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12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 교류 행사에 동행하는 기자들이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북측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행사에 취재 장비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 측은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가 수출 관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이며 절차를 거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의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기자들의 취재 장비 반입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따르면 언론 매체들은 어떤 나라로의 여행 혹은 정보 관련 물품의 반입 반출 행위와 같은 활동에 대해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외 다른 활동들은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예로 북한 정부의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북한산 기술을 특정 허가 없이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예,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오랜 주장인데요.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씨와 미 연방 하원의원인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때도 같은 주장을 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미 의회에 상정된 첫 번째 북한 관련 안건인데요. 의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 의회에는 거의 매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예,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국민 납치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뤄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1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사 거론하더라도 진지하게 다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비핵화 때문에 시작된 회담인 만큼 인권 문제는 짧게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 아닌 사안을 거론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지난 가을 불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걸어들어간 미국인 한 명이 곧 송환됐다며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미국과 수교를 수립하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인권 상황이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유엔과의 관여를 약속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1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는 보통 국가가 되기 원하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오는 17일로 5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COI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The COI report was a landmark report. We all know we are.
COI 보고서는 기념비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수많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고요. 많은 사람이 증언한 공청회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알게 만든 보고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사법 체계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중요한데요. 법정에서는 보고서가 증거가 되는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OI 보고서는 모든 인권 옹호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려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COI 보고서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The focus on the human rights.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을 위한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의 맥락에서는 종종 인권 의제가 최우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달 말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COI 권고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는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ccountability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History have taught us.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는 종종 시간이 걸린다는 걸 봐왔습니다. 인권 유린이 자행된 직후에 바로 책임 규명과 처벌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정의, 진실을 추구하는 데 당사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계 여러 곳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관심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이 비핵화와 평화합의에 필요에 맞춰지는 이 시점에 70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마침내 한반도 평화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5년이 지나면서 COI 보고서로 조성된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political dynamics, the geopolitical dynamics influence the
정치적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가 인권 의제와 현장 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화해와 협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제가 계속 살아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또한 그 같은 역학관계 위에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바뀌었고 그런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현재의 모멘텀 속 어디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할 기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북한은 COI 보고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response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has not changed, which is
보고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COI 보고서와 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죠. 대부분의 유엔 인권체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은 고립의 시대, 유엔에 대한 비협조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이 유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에 참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권고를 하시겠습니까?
My recommendation to the U.S. government remains the same recommendation that I made.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유엔 인권사무소와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알려달라는 겁니다. 인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압박하거나 인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보고 싶은 것은 미국,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인권 체제와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디에 인권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등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관여를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 같은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제네바에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작됩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이번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Actually, I am now in the process of writing my report.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또 마무리 단계입니다. 회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또다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자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토론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은 유엔 인권 틀을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는 정상 국가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For the time being, it will be important to follow the developments in regards to the next summit.
당분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2차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계속 노력해서 2차 정상회담에서 일부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자연재해가 농업과 곡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말까지 북한 주민 51만 3천 명을 지원하기 위해 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11일 발표한 2019 필요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농업에 의존하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널리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되풀이되는 자연재해가 북한 농업과 곡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연간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식량 불안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 안보를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6년 동안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 안보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연재해에도 식량 생산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43%인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어린이의 3분의 1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만연하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에 따라 농업과 식량 생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영양 부족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져 단백질과 지방, 미량 영양소 등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 영양 부족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2017년에 중단된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교부와 영국 문화원 사이에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논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영국 문화원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삼가라고 권고한 2017년 8월에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그리고 4,500명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이 외부 세계 다른 견해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 외교부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같은 다국적 기구들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간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8월에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영어 강사를 파견해 교사들에게 영어 교수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문화도시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칩니다.
RAF heavy bombers assist Marshal Konev's drive into the Reich. The target is Dresden. It was being used to pump German...
1945년 2월 13일 이날 밤 어둠을 뚫고 영국 폭격기 244대가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려 65만 개의 폭탄이 소나기처럼 드레스덴에 쏟아집니다. 750년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이번에는 미군 폭격기 450대가 나타나 이미 화염에 쌓인 도시를 다시 폭격합니다. 이틀간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사망자 수는 13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지만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를 앗아갔습니다. 1974년 2월 13일 소설을 통해 소련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솔제니친은 이후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1973년 솔제니친이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의 중노동과 소련의 고문을 고발한 장편 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하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먼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살다가 1994년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2008년 2월 8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